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 주님을 닮는 성과 인격이 변화를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 기본기 세 번째 시간 훈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다시 이것이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WWJD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된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좀 이상해지면 신앙생활도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 목적이 이상하면 결과가 이상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막연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자연히 신앙생활의 결과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복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체험이라면 정말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라면 늘 요한계시록 666 해석에 이제 목을 메고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 받습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목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지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 그러나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신비로운 역사도 체험하고 천국도 당연히 갑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저절로 맺히는 이런 열매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좀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삶과 인격이 주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하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며 하늘 아버지를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언제나 범죄하기 쉽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불평과 원망, 짜증, 그리고 모든 악독과 후욕과 험담, 이게 뭐 끊이지 않고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냥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모든 죄 씻음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다 그렇게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그 확신하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죄와 씨름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좀 주님 닮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렵게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성결의 단계,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해요. 오직 주의 은혜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간다는 의미, 그게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의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믿을 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단 한 번으로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아니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점진적인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렇기 때문에도 저절로 단 한 번에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점진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10년, 20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야구장에 갔다고 해서 야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구장에는 맨날 10년, 20년 다니세요. 근데 공을 던지지도 못하고 치지도 못해요. 야구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야구장에서 뭔가 홈런이랄지 안타랄지 치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구 선수로서 이런 영적인 훈련을 가르쳐서 성경은 경건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화, 그리스도를 담는 이 경건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과 기도 요걸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경건 훈련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은 오직 말씀으로만 변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저술가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이런 멋진 말을 했지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세우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삶과 인격의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생각을 심을 때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동양의 고사성어도 있죠. 인생 만사가 모두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거꾸로만 먹어도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생사화복이 모두 내 맘 먹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나쁜 생각을 먹으면 인생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갖게 되면 인생은 점점 지저분해집니다. 못난 생각을 갖고 살면 인생은 못나지고요. 못된 생각 가지면 인생은 못돼집니다. 어두운 생각을 가지면 얼굴이 어두워지고요. 그러나 좋은 생각을 가지면 인생이 점점 좋게 되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기쁜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제 개인적인 퍼스널 카톡 그 마처가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에요. 오늘보다 좋은 내일입니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좋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진 목회자 또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다 좋아지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생각을, 내 생각을 좋게 갖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그 생각이 결국은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내 운명, 내 삶의 모습까지도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본성적으로 늘 좋지 못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까? 사실 가만 보면 안 좋은 생각 더 많이 하면서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가만 보면 얼굴이 편하신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지금 편하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은 어디가 계십니까? 이게 생각에 걱정과 염려가 많으세요. 잘못된 생각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히틀러의 생각이 그랬어요. 히틀러의 생각,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못난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있고요. 공산주의 플로레타리아 혁명 그 사상도 그랬었고, 미국의 흑백 인종차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또 따라가서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인류의 모든 처절하고 어두웠던 역사는 모두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의 생각을 그렇다면 어떻게 바르고 좋게 그리고 아름답고 밝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진짜 팔자가 바뀌어요. 삶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화장할 필요 없이 얼굴도 변하세요. 정말 이 안에 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 나쁜 생각을 고쳐주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을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어서 읽고 듣고 보는 자의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가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경건 훈련은 언제나 그렇듯 성경 읽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책장을 넘기기만 하면서 읽으면 인생에 큰 변화를 얻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시중에 보면 성경 읽기 방법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 읽기 방법을 제가 그렇게 세 가지만 제안해 드릴게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항상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볼펜을 가지고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그냥 써보시고 중요한 내용들은 메모하시다가 나중에 기억하시고 셀몸에서 나누실 수도 있고요. 무료하게 왔다 갔다 이러면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손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적으시면은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졸음도 안 오시고요. 사실은 예. 졸음도 안 오시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 그리고 펜 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하십시오. 메모를 해서 삶에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많은 것보다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그러면 정말 52주 동안만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 삶 진짜 많이 변하십니다. 뭐 큰 거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 작년보다는 다른 올해를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뒤에다 여기 일단 공간이 있어요. 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볼펜은 언제나 있으시니까 앞에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성경 읽기 방법이 수없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오게 그냥 크게 세 가지 딱 언뜻들이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성경 읽기 전에 성령이 도우심을 간구한다입니다. 성경 읽기 전에 책을 읽기 전에 피기 전에 먼저 이 책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경 읽을 때 오늘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조명 없이 성경은 절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검은 것은 글씨요 그 다음에 흰 것은 그냥 종이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오시는 게 없을 거예요. 졸리기만 하실 거예요. 막 수면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읽기 전에 기도를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은 성경을 깨닫을 수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여 성경 읽기 전에 겸손히 꼭 성령님이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고자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교훈, 지혜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성경을 읽는다고요? 내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읽는다고요. 그럼 포인트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만 붙으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그 소소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뭐 다른 것까지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시간이 별로 없고 정말 나는 핵심 포인트로 가기를 원한다 하신다면 두 번째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본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알고 사랑과 긍휼,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게 세컨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입니다. 적용이라고 쓰시면 돼요. 적용. 예.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럼 그런 분을 내 자신의 삶에 비춰볼 때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관계가 크잖아요. 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간격이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모습을 닮아 살겠다고 내 생각을 고쳐먹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삶과 인격이 변하게 돼요.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원서들이 말씀드렸어요. 읽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간단히 기도한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면서 읽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 그래서 삶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인격의 변화를 경험한다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묵상의 꽃은 늘 적용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지 않은 말씀 묵상을 성경은 가리켜서 마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잊은 사람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거울 보고 뭐가 묻은 것을 보고 가서 적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한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적용이 중요해요. 성경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고,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킨 데 쓰임받게 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묵상법,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오늘 그냥 말씀 듣고 또 그냥 허무하게 가시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오늘 그냥 왔다 간 헛된 발걸음, 아주 아까운 시간이 될 거 말 겁니다. 첫째, 말씀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한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한다. 세 번째, 그 말씀에 내 삶에 적용한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는데도 삶과 인격이 잘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대로 했는데요. 그런데도 저는 잘 안 변하는데요. 크게 안 변하는 경우, 그게 또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성경을 읽을 때 적용은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섬기는 자라 되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나 섬기는 자가 되라. 아, 근데 이 성경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면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죠. 자기에게. 자기 남편, 그럼 내가 집에서부터 아내에게 섬겨야 되겠다, 자식을 섬겨야 되겠다. 자한테 적용하면 바로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기껏 가지고 가가지고 누구에게, 아내에게 적용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네가 이렇게 가정에서 섬기지 못하냐, 자식들에게 적용해가지고 들어가서 엎었다 놓았다 하면은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로 잘 섬기지 않을 것 같은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서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자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냐 말이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엉뚱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대가 가르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적용은 자기에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봐라. 성경 말씀의 적용은 늘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돌멩이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 힘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절만 하는 거예요. 제발 성질 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일절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대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세 개는 자기를 가리키잖아요. 일절만 하고 2절, 3절, 4절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조용해져요. 화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인격의 변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읽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과 인격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불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말씀 묵상을 했다가 안 했다를 반복하는 경우. 그러나 무엇이나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꾸준해야 됩니다. 운동했다 안 했다 하면요, 운동 효과 별로 없어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며칠 전 코베 브라운처럼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하는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역 시절에 마이클 졸던의 버금가는 위대한 농구 선수로 칭송받으셨는데, 마이클 조던과 이 코비를 모두 지도했었던 필 잭슨 감독 아시죠? 이 필 잭슨 감독의 말이 재밌더라고요. 훈련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코비가 조던 이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뭐 천재성이라고 하는데 뭐 물론 천재성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연습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다는 거. 현역 시절에 연습 벌렸다고 하죠. 새벽 4시 누구보다도 농구장에 일찍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농구장에서 떠났대요. 등번호가 24번인데 하루 24시간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었답니다. 다른 운동선수는 조던을 포함해가지고 뭐 골프도 치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특기가 농구, 취미가 농구, 게임도 농구예요. 그러니까 농구에 올인된 사람이에요. 위대한 역사는 한두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늘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게 그래서 경건 훈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국인은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해요. 좀 부럽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부부간에도 그러고 사랑한 I love you 너무 자연스러워. Excuse me, sorry, thank you 그냥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잘해요. 그리고 서로 잘 웃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인보다도 한 10배 정도 잘 운다고 하나요? 하여튼 엄청 잘 웃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런 말 잘 못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진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뭐 지는 것 같아서, 예. 상대에게 무릎 꿇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예.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죽기 전에는 하는 말로 이해해요. 예. 서로 잘 웃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저는 이것이 모두 국민성 차이인 줄 알았어요. 아, 미국과 한국 사람 국민성이 다르구나. 예. 정말 우리는 웃지 않는 민족, 배달의 민족, 백의 민족, 웃지 않는 사람들. 우리 원래 한국 사람은 그렇구나.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모두 훈련의 결과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미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말하게 하고 듣고. 예. 이게 훈련의 결과지 결코 국민성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 Practice makes perfect.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주고 들어요. 그냥 이게 훈련이에요. 매번 하는 한국인들은. 그런데 뭐 저 우리 제사의 삶을 봐도 어릴 때 부모가 서로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언제 사과했더라 우리 어머니께? 본 적이 없어. 들은 기억이 없어. 죄송해요. 예. 근데 뭐 우리 가족만 뭐 그렇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I'm sure your families too. 예. 예. 그게 우리 분위기였어요. 어른이 무슨 사과를 하냐고. 그러니까 사과하는 거 한 번도 별로 본 적이 없고요. 예. 서로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은 뭐 사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언어들. 예. 그런 말들 대신에 우리는 부모와 교환했던 말들이 공부해라, 싫어요 이런 말들을 주로 교환하면서 살았어요. 예. 서로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들. 예. 어떤 상황에서도 또 웃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우리는 억지 웃음으로 어색한 모습만 나 웃으세요. 사진 그런 사람 우리 한국인 분들께 한국인들 사진 찍을 때는 꼭 사진사가 얘기해요. 좀 웃으세요 이렇게. 예. 미국 분들은 사진 찍을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저는 이게 국민성 차이인 줄 알았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훈련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며 말 이쁘게 하는 것도요.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만났을 때마다 항상 계속. 아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아유 첫인사가 그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예, 첫인사. 그래서 뭐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솔직히? 예? 아유, 아유 저희 보이는 게 아니 뭐 인사가 그래요 어떻게? 아 참말로. 아니 우리는 말 이렇게 훈련이 잘 안 되겠어요. 훈련이 좋은 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쁜 말, 마음 정말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성경에 그렇잖아요. 꿀 같은 말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렇게 영혼을 소송케 해주는 거. 근데 말하는 게 정말 불편해요. 이렇게 대화 몇 번 오가면 아 여기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실천해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그냥 새 소원의 기도에 딱 서가지고 내가 할 좋은 말들을 다 적으세요. 그냥 다 적으세요.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 적으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그리고 정신없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툭 치면 그 말이 나오도록. 처음 만난 사람한테 머리 하얘지셨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아, 국민성이 아니라 훈련량이 문제예요.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도 그래요. 한두 번 말씀 묵상으로 절대 생각이 쉬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규칙적으로 꾸준히 신약과 구약을 복용하시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전교인 말씀으로 묵상을 사용하는 이 매일 성경, 이게 매일 성경입니다. 이 제목이 좋아서 제가 또 이거 이 책을 고른 거 아니겠어요? 매일 성경이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좀 플리즈 읽으십시오. 이게 한순간에 안 돼요. 절대 매일 조금씩 한꺼번에 폭식하는 것보다 매일 소식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영적 건강도 한꺼번에 많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성경 읽기로 영적 건강 회복하시고 삶과 인격의 변화를 누리신 저 여러분들 다 되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과 인격이 잘 변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성경 해석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혼자서 자꾸 읽게 될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꼭 아전 인수가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만 해석하게 돼요. 듣기 싫은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닫아버려요. 아, 이거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성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 근데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잘 들어야 그때 변화되거든요. 이 세상에 가짜 뉴스가 오늘날 범람하고 좌우 편향이 점점 좌로 가서나 우로 가서나 점점 편향이 심화되는 까닭은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면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무릎을 치면서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이버, 유튜브, 구글 모두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물어다 주잖아요. 딱 키면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봤던 거 거기 관련된 콘텐츠만 쫙 나온다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치우침이 심화되게 됩니다. 때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반응도요 오늘 말씀이 내 생각과 같았을 때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든지 도전이 된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그냥 창을 닫아버려요.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예. 설교 내용이 자신의 평소 소신과 다를 때 좀처럼 은혜 받지 못해요. 이런 점이요 정확하게 종종 혼자서만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주관적인 성경 해석으로 자기 만족에만 머물게 돼요. 결과적으로 삶과 인격이 변하는 그다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도 중요하고 묵상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교회에 와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제너럴 오디언스에게 주는 거거든요. 모든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이 말씀에 부딪히고 이렇게 마음에 충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좀 부딪혀서 변화돼야 되거든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이 은혜가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그래서 한 번씩은 반드시 교회 나와서 또한 매일 새벽 기도 나오면 더 좋고요. 전문적인 말씀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에게 간단한 성경 해석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올바른 삶과 인격의 변화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편중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인터넷 설교가 굉장히 설교자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그거 들으면 계속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분들이 설교가 계속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래요. 내가 재미있는 분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설교하시는 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코미디언 같으신 분. 또 좌우 편향된 정치적인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면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설교자들도 있고요. 예언자적인 설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꼭 들어보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지쯤 리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독일어인데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입니다. 이제 내 삶의 정황,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건들 속에서 주어지는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예요. 그러므로 북부 뉴저지에 현재 살고 있으며 뉴저지 동산교회 다니는 교우님들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인터넷 설교와 감히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맞춤옷과 야시장에서 아무렇게나 걸어놓은 옷의 차이와 같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죠. 언제나 집에서 아내와 가족의 아내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배려해서 사랑을 아마 만들어주는 밥이 가장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외식과 편식을 하면 반드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삶의 정황 속에서 지침 레벤 삶의 정황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면 삶과 인격의 변화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의 마귀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담은 경건 훈련은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삶과 인격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란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그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하는 사람, 왜 대화라고 얘기하냐면 대화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삶이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경상도 뿐이면 부모와 대화하는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경상도 억양을 갖게 되죠.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대화할 때 말투도 배우게 되고 단어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말하는 분들의 급한 성격까지도 닮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격을, 성품을 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기도는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처럼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죠. 찬양과 감사의 기도. 찬양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그것은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 칭찬이 맞고 감사가 많으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부모가 자꾸 야단치고 칭찬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이런 걸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준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칭찬과 감사, 하나님 찬양과 감사, 이게 대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화가 뭡니까? 죄의 자백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대화할 때는 가림이 없어야 돼요. 뭘 위선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잘잘못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요거는 잘했는데 내가 볼 때 요거는 좀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그게 죄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해야 돼요. 뭐 자식만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부모도 부부간에서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깨끗이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화법이에요. 그러면 인격이 본받게 된다고요. 이게 두 번째 기도 방법이거든요. 세 번째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저서 오고 가는 선물 속에 하나다니는 너와 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고 나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오고 가는 그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그 따뜻한 성품을 본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강구를 통해서 뭔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베푸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 이래서 주님을 본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 훈련도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또한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언제나 항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상대로부터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화는 상대를 닮게 되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 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는 자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바쁜 생활에 치여서 우리는 주님과 변변한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은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는 새벽이나 혹은 저녁 잠들기 전에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갖는 것이 되게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인격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이 훈련을 가르쳐서 경건 훈련이라고 말하고 그 경건 훈련은 크게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 묵상과 적용으로 또한 기도 생활로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과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주셔서 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을 닮는 신앙생활로 세상에 소금된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